시청자 여러분, 뜻깊은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병원 75곳에 연락했는데 모두 거절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진 90대 여성이 계속되는 거절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이 임산부가 실제 진통이 있던 게 아니었고, 연휴 동안 병원 운영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119 구급대로 걸려온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90대 노모가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딸이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해보니 이틀 전 갈비뼈가 부러져 90대 여성이 압박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2차 병원 등 5곳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5군데 했으니까 한 15분, 20분 있다가 결국은 이송을 못하고 온 거죠.
이번 치료가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거절만 당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구급대원에게 더 미안해했습니다.
보호자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보호자가. 우리가 너무 막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다 거절당하니까.
대원들이 해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쉬고 가라 그래요. 명절 쉬고. 개인적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약을 드시라고 하지.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선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75군데 병원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6시간을 길 위에서 헤맨 끝에야 한 산부인과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진통이 있거나 분만 상태는 아니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산모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2시간을 헤매다 90km 떨어진 전북 전주병원으로 갔습니다. 예견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현재 대형병원 응급실은 찾아가도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그보다 작은 2차 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 상황도 곧 한계에 몰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대 목동병원이 막히면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강서구 한 2차 병원 상황을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실 앞으로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들것에 누운 70대 환자는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은 극심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수상하신 거예요?
어디 화장실 가시다가?
화장실 나오다가.
이 2차 병원 응급실, 취재진이 머무는 오전 3시간 동안에만 환자 1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계받은 환자가 한 10명 정도 되고, 보통 오전에 한 15명? 뭐 그 정도인데, 오늘은 이미 뭐 한 배 이상 오신 것 같아요.
혼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는 잠깐 쉴 틈조차 없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평소보다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평일 한 30명, 많으면 40명 이 정도 오시는데, 추석 연휴 지난주부터 해서 한 뭐 50명 정도?
연휴가 갈수록 더 많이 몰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문 닫은 일반 병원이 많고 인근 이대목동병원 등 3차 병원 응급실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진은 곧 한계 상황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쉬는 분이 안 쉬고 3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병동 간호사를 응급실에 투입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환자를 보고 싶지만 2차 병원 한계 때문에 돌려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산부인과 3명 안 계세요. 여기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좀 큰 병원에.
응급처치만 한 뒤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더 힘들어지고 아래쪽 병원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사명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특히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건 보수층의 여론입니다.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한 주만에 6.7%포인트 하락해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0.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70대의 지지율이 5.7%포인트 빠지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60대가 4.7%포인트 하락해 뒤를 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위기 속에서 결집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세력들이 어느 정도 눈길을 거뒀다. 의정 갈등에 대한 대국민 불신감 촉발하는 매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1위는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지지율에 1위를 비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권 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JTBC에 의료 대란이 길어지며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응축돼서 나오는 것 같다며 지역구에서도 의료계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이 국민이 보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 대선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노린 암살 시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골프 중인 트럼프를 저격하려던 용의자가 총격 시도 전에 붙잡히면서 트럼프는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태훈 특파원, 이번엔 용의자가 총격 전에 붙잡히면서 트럼프가 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암살 용의자는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적용용 망원 렌즈를 부착한 AK-17 소총을 들고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접근이 쉽고 경호가 어려운 골프장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용의자를 먼저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범행을 막았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를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했지만 추격전 끝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용의자가 있던 자리엔 고성능 촬영 장비도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용의자가 왜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 건지 범행 동기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의자는 언론 인터뷰에 나설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s this battle if everyone around the globe does not stop what they're doing and get off the couch and come to Ukraine and defend the human rights of everyon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going on in the world today.
네, 우크라이나로 보낼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2016년엔 트럼프에게 투표했지만 크게 실망했다며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란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두 번째 암살 위기까지 넘기게 됐는데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는 사건 발생 직후 엄지를 치켜 세운 사진까지 찍으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자금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를 노린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은 미국 대선을 50일 앞둔 시점에 또 주요 격전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버틀러 피격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발생한 암살 시도. 1차 사건 당시 범인이 사살된 것과 달리 이번엔 용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나 배후 여부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FBI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혐오 정치가 범죄를 부추겼다는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친 트럼프 언론도 루스가 소셜미디어에 사용한 언어는 민주당과 해리스의 언어라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공화당은 경호 실패 문제를 따져물으며 백악관도 압박했습니다. 두 번이나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대선 후보의 목숨이 위협받았다는 겁니다.
He's not the sitting president. If he was, we would have had this entire golf course around it.
다만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 지난번 피격대처럼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BBC는 며칠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생생한 영상이 없다면 이 사건이 대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서울에는 9월 중순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한여름 같은 추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9월 중순인데 물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작년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더워. 예전이었으면 조금 많이 추웠겠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춥고 딱 시원해요.
내리쬐는 땡볕에 즉흥적인 물놀이로 땀을 식힙니다.
그 한 시간 전부터 와서 물놀이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자전거 타려고 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더워서 들어왔어요.
오늘 서울은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습기만 끌어올릴 뿐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통 비 오면 좀 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비 와도 너무 덥다. 가을, 겨울 옷 꺼내려다가 계속 민소매만 입고.
추석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지만 서울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이례적인 찜통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남동풍이 더해지며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녁 6시 17분에 뜰 예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명절이면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던 음식을 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처치곤란이던 가전제품을 내버리는 탓에 도로가 쓰레기통처럼 변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쓰레기통이 버젓이 있지만 바로 옆 수풀이 더 지저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졸음 쉼터입니다. 버린 지 얼마 안 된 포도송이와 스티로폼 박스, 고장난 청소기까지 나뒹굽니다.
양심이 없네요. 쓰레기통이 앞에 있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창원 방면 휴게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고향 가는 길, 처치 못한 집안 쓰레기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휴게소 화단을 한번 보시죠. 옷가지에 플라스틱컵, 일회용 음식 용기까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활짝 핀 가을꽃 아래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금 회수보다 버림이 너무 많으니까 매할 도리 없어요.
몰래 버리는 양심 가지각색입니다. 부산 방면 경남 김해 진례 졸음 쉼터입니다. 주차장 한켠엔 이렇게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뒤집어 보니 낙첨된 로또 용지들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쓰레기 봉지를 올려놓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 찾아가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가서면 될 긴데 쓰레기를 추수할 생각을 안 하고.
분리수거하라고 쓰레기통을 놔둬도 대충 아무렇게나 섞어버립니다. 넘치는 쓰레기를 감안해 이렇게 임시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분리수거통 대신 이 임시 쓰레기통만 가득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엔 벌레가 꼬이고 바닥은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는 정확히 셀 수도 없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쓰레기 양은 50톤. 이런 소식 언제 전하지 않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휴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선 어선이 뒤집히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강원 영월군에선 일가족이 탄 승합차가 역주행 차량에 부딪히면서 아버지가 숨지고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뱃머리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배바닥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뒤집힌 배 주위로 해경 경비정과 구조헬기가 접근합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전북 군산 12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35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출발한 이 배엔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잠긴 배 안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1시간 가까이 찾은 끝에 에어포켓에 있던 선원 4명을 발견했습니다.
가자해 집에.
선원들을 안심시키곤 안전줄을 매달아 물 위로 올라갑니다.
받아줘. 야, 뒤로.
1시간 40여 분 구조 끝에 8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3명은 의식이 없었고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이 어선과 부딪힌 뒤 달아난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얀 승합차 안 엔진과 차체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옆 검은 SUV는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강원 영월군 한 터널에서 역주행 SUV가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30대 남성과 SUV 운전자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승합차엔 3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을 잃었고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명절은 가장 슬픈 날이 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SUV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수사당국이 어떤 사건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준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이름도 얼굴도 가려진 상황이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주민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28살 최성우. 지난주 서울 북부지검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며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일본도 살인사건 때는 달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백모 씨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고 유족의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역시 가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범 안인득, 최원종 등 이미 신상 공개된 흉악범 중에도 정신질환자는 있었습니다. 최성우 사건과 비슷하게 아파트 이웃을 망상에 빠진 가해자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란 점에서도 유족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눈을 제대로 감았겠어요?
우리나라엔 범인을 특정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1998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수사기관 결정 없이는 흉악범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 무분별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우려와 이른바 명예형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적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은 선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은 지난주 다시 한번 검찰에 신상공개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하철 역마다 다음 열차가 어디에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도착 정보 표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지하철 2호선에선 고장나거나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니 담당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관리도 수리도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입니다. 다음 열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려주는 전광판인데요. 이렇게 고장이 나서 열차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출퇴근길. 시민들은 조바심이 납니다.
거의 항상 꺼져 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몰라서 막 뛰어왔는데 눈앞에서 놓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간의 정시성 도착을 통해서 제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좀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2호선 도착 정보 표시기를 관리하는 업체는 2018년부터 광고료를 6년 넘게 안 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체료까지 합치면 130억 원 가까이 체납된 겁니다. 경영난에 빠졌다는 게 이유였는데 지난해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다며 기계가 고장나도 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2호선 도착 정보 표시기 고장 신고는 급증했습니다. 지난 4년간 고장 신고는 319건으로 다른 호선에 비해 최대 30배나 많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료를 3개월만 체납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관리 의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올 7월에서야 계약을 해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만 키웠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늘 적자를 호소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이렇게 민간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수십억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 측은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리업체가 계약 내용에 대해 소송을 하는 등 꾸준히 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며 체납금은 모두 받아낼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를 강타했습니다. 중국에선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태풍인데 이 때문에 공항과 도로가 통제되고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가로수는 뿌리채에 뽑혀 바닥에 나뒹굴고 건물 외벽은 종잇장처럼 뜯겨 나갑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는 오늘 폭우를 동반한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중국 상하이를 할퀴었습니다. 황푸강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인근 지역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7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대목인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주요 관광지는 텅텅 비었습니다. 당국은 수저우 등 인접 도시에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상하이와 인근 도시 공항에선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돼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비행기가 두 번이나 결항 취소돼서 계속 항공사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신경이 쓰여서 여행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중국 매체들은 1949년 태풍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를 직격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호 태풍 플라산까지 오는 19일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슈퍼태풍 야기는 남부지역을 휩쓰면서 하이난 하이커우에서만 우리 돈 5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요즘 자영업 중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겠지만 특히 김밥집은 문 여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습니다. 김밥 한 줄 말아도 남는 게 없고 찾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탓에 김밥집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김밥집입니다.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는데 아직도 매장은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닫은 도봉구의 김밥집 자리엔 올 여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를 끌던 김밥집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 전국 김밥집은 4만 6천여 개로 1년 전과 비교해 4.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식집과 주점 등 외식 가맹 점수가 7% 넘게 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채소와 김 등 김밥 재료값과 인건비가 올라 가게를 운영하는데 마진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김밥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마진이 훨씬 좋죠.
편의점과 카페에서 도시락이나 밀키트가 보편화돼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포켓 샐러드 같은 거 좀 먹기도 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실제 김밥집이 줄어든 2022년 편의점 수는 7% 넘게 증가했고 카페도 늘어 전국의 커피 전문점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꺼리는 식습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냥 카페에만 잘 가고 있어요. 굳이 밖에서까지 한식은 찾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196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보름간의 침묵을 깨고 하루에 홈런 2개를 몰아쳤습니다.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도 성큼 다가섰는데 김도영의 맹활약으로 승리한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3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김도영. 시속 145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0m 대형 홈런. 지난 1일 삼성과의 경기 이후 보름 만에 36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회 초 원아웃 1, 2루 상황에서 바깥쪽 낮은 직구를 받아쳐 또 한 번 담장을 넘겼습니다. 김도영은 이 홈런으로 2009년 김상현을 제치고 기아 국내 선수 한 시즌 최다 홈런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데뷔 3년 차 20살 김도영이 최초 최다 기록을 경기마다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30-30 100타점 100득점이 조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시즌 36-37호 홈런을 연이어 터뜨린 김도영. 남은 8경기에서 홈런 3개와 도루 1개를 더하면 KBO 리그 역사상 국내 선수 처음으로 40홈런 40도루의 대기록도 달성하게 됩니다. KBO 리그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건 2015년 NCAA 테임즈가 유일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감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발도 갖춘 김도영은 전날 경기에서 3루를 훔치는 데 성공하면서 고향 선배 이종범의 30홈런 40도루 기록에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기아 역사상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1997년 시즌의 이종범이 유일합니다. 이날 김도영의 활약으로 기아는 매직 넘버를 하나 더 지우면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익숙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영국 BBC는 토트넘 경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번번이 빈틈을 보이는 토트넘을 지적한 건데 손흥민 선수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결정적인 컵백 패스로 슛을 이끌고 특유의 턴 동작으로 역습 기회를 만든 손흥민이지만 골로 연결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A매치 2연전을 풀타임으로 소화해 체력이 부친 탓인지 크로스는 지나치게 깊었고 직접 슛 기회를 잡았을 땐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동선이 왼쪽 측면에 제한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릴 기회도 줄었습니다. 결국 후반 20분 아스널이 코너킥 상황에서 먼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로메로가 한눈을 판 사이 마갈량이스가 뒤에서 달려들어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볼 점유율, 슛 횟수를 모두 앞서고도 경기를 내주자 손흥민도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We consider set pieces, that's all details that in the big games. Yeah, we gotta improve. Obviously, definitely, yeah, 100%. And
영국 언론 BBC도 공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만 18골을 내준 반면 같은 기간 아스널은 24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었던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세트피스 코치를 고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I know, for some reason people think I don't care about set pieces and it's a narrative that you can keep going on for ages and ages. I understand that. Like I said, we work on them all the time like we do it every other.
현지 언론은 주장 손흥민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며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을 매겼습니다.
There's nothing to say, so we have to show in a by action and by training. But
JTBC 오선민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풍경은 마치 한여름 같습니다.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에 양산을 쓴 분들도 많았고요. 아이들은 분수대를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겠고 한낮 기온도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올 추석은 유독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뿐만 아니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석 당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 17분경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청주 33도,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더위의 기세는 연휴가 지나고 금요일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